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월급 빼고 뭐든지 다 올랐다는 말, 습관처럼 자주 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이게 그냥 습관이나 엄살이 아니라 매일매일 마주하는 현실이어서 이런 말도 이젠 지겨워서 하기가 싫을 정도죠. 서민들의 체감 물가를 가장 많이 높이는 건 역시나 외식 물가인데요. 여름 들어 더 자주 먹고 싶어지는 시원한 냉면 한 그릇이 평균 9,000원을 육박하고 휴가지에서 많이 먹는 횟값도 4.7%, 삼겹살은 5.6%, 갈비탕이 5.9%, 칼국수, 김밥, 김치찌개까지 줄줄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런 외식 물가 상승세는 불과 한 달 사이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지난달에는 그나마 짜장면 값은 가격이 안 올랐구나 했는데 그 사이에 또 짜장면마저 가격이 뛰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쯤 되면 다시 집밥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된 건가 싶은데요. 정작 집밥 대신 인기를 끄는 건 간편식이라고 하네요. 7월 11일 수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7월 11일 수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5931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 김용임의 부초 같은 인생 전해드렸어요. 나날이 높아지는 외식 물가 상승세 진짜 무섭습니다. 냉면도 진짜 만 원에 육박하고 있고요. 뭐 만 원이 훌쩍 넘는 집도 물론 있을 거고요. 갈비탕, 김치찌개, 삼겹살, 떡볶이, 김밥 그리고 믿었던 짜장면값까지 정말 안 오른 게 없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외식 물가를 구성하는 39개 품목 중에 안 오른 게 딱 하나 있는데요. 8% 정도 가격이 내린 학교 급식비뿐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그나마 나은데 직장인들은 급식을 먹을 수도 없고 진짜 걱정이죠. 그나마 가격이 좀 덜 오른 게 있으면 아 오늘 점심 메뉴 그걸로 해야겠다 했는데 이것도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덜 오른 것들이 있기는 한데 스테이크, 막걸리, 피자, 커피 정도거든요. 점심부터 스테이크를 먹을 수도 없고 막걸리를 마실 수도 없으니 참 고민이 되는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름철에 간절한 냉면 생각, 요즘은 집에서 간편식 냉면으로 달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 간편식 냉면 시장 요즘 역대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또 집밥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식재료 물가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알뜰만이 살 길이라곤 하지만 하루 세 끼 정도는 조금 든든히 먹고 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계속해서 오르는 이 물가, 외식 물가 얼른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월 11일 수요일입니다. 건강한 아침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건강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라디오 주치의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9988 건강길라잡이에서는 갑상선 기능 이상으로 생길 수 있는 갑상선 안 병증에 관련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약사가 들려주는 약에 관한 올바른 상식, 우리가 몰랐던 약 이야기 시간에는 약을 삼키는 올바른 방법에 관련된 내용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6시까지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와 함께해 주세요. 건강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라디오 주치.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모시고 건강에 관한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늘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옥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대폰 뒷자리 722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신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63세 주부입니다. 건강검진 결과 폐에 결절이 있어서 CT를 찍었더니 폐에 석회가 끼었다는데 최근 감기로 기침을 했더니 첫 가래에만 피가 한 3-4일 정도 묻어나왔습니다. 혹시 결핵인가요? 손녀 옆에도 못 가고 불안합니다 하셨어요. 지금 어떤 상황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폐에 결절이 있어서 폐에 석회가 있었다.
네.
감기가 있는데 기침을 냈다. 사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 결핵을 앓고 지나갔는데 본인은 치료받은 기억이 없는 잠복결핵 상태일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기침에서 피가 나왔다. 근데 기침에 피가 나오는 거는 이 목구멍이나 기관지에 있는 혈관이 찢어지면서도 그냥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까망이 날자 뱃들어진 거죠. 예전에 결절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과거 결핵 감염 후에 자연 치유 상태.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활동성으로 갈 수 있는 잠복결핵이 아닐까 생각되지만 활동성 결핵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긴 합니다.
네.
진단과 치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폐에 이런 결절이 생기는 이유는 뭐가 있는 거죠?
이 폐결절을 의사들이 중요시 보는 게 폐결절을 보이는 성인의 약 35% 악성 종양입니다. 폐암입니다.
이렇게나 많이요?
하지만 비흡연자임에서 35만 미만에서 발견되는 경우에는 악성인 경우, 즉 암인 가능성이 아주 낮죠.
네.
우리나라의 악성인 경우에는 주로 선암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예전에는 담배 많이 피는 사람만 걸리고 남자가 많다고 했는데 여자도 많아요.
맞아요.
그게 왜냐하면 음식을 할 때 나오는 그 불의 가스에서 그 우리 음식물, 요는 그 발연 가스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 외에도 실제로 이런 종양이 보이는 것 중에 한 10%는 마치 우리 몸에 있는 사막이나 점처럼 과오종이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기침할 때 피가 섞인 가래가 나와서 결핵이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고 계신 상황인데 이게 폐에 생긴 결절하고도 관련이 있을까요?
폐결절은 무증상 상태에서 우연히 발견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 증상 없이요?
네. 증상이 동반된 경우라면 기침이나 가래, 호흡곤란 등 일반적인 다른 폐질환하고도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우리가 기관지염이 있을 때도 피가 나올 수 있고 이게 피가 나오는 게 혹시 검은색에 가까운 피라고 하면 코피가 목 뒤로 넘어갔다 아침에 한 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연히 폐결절을 알게 되는데 그다음부터 피가 나오니까 또 결핵이 활동성인지 암인지 걱정할 수 있지만 폐결절은 폐결절이고요. 이런 객혈, 객담, 혈담이라고 하는 거는 그 외에 다른 질환으로도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폐결절이 발견이 되고 여러 가지 다른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는 상황이라면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연히 폐결절인데 기침을 한 게 아니라 폐결절인 걸 알게 됐어요.
예.
그리고 몇 년을 또 모르고 지내고 있었는데 또 갑자기 가래, 기침이 지속되거나 체중이 줄거나 붉은색의 가래가 나오거나 이런 경우 보통 폐결절이 발견되고 한 2년 이상 동안 지속적으로 지켜봅니다. 그래서 이게 커지나 안 커지나를 봐요. 조금 커졌네? 그리고 피도 나오고 증상이 있네? 그러면 바로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을 통해서 그걸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육아종이라고 보이는 양성 종양 이런 석회질이 보이는 경우는 암인 경우가 조금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석회질의 모양이 또 이상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악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하고요. 크기가 커졌네 결절이 0.7cm였는데 2cm로 커졌단 말이에요. 6개월 사이에. 그런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직접적으로 바늘을 찔러서 합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를 한 다음에 이것이 나쁜 녀석일 가능성이 큰데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어디 퍼져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PET CT라고 하죠. 양성자 방출 단층 촬영으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표적 장기인 폐에 악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되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직검사상에서 악성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오면 결절을 떼어내야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폐결절이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바늘 검사 안 하고 실제로 그냥 폐를 열어서 그냥 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연히 발견된 폐결절이 2cm, 3cm다. 근데 바늘 검사하기 너무 깊은 곳이고 딱 CT도 찍고 PET CT도 찍었는데 모양이 일반적이지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조직 검사가 아니라 수술적 절제로 발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새 침 흡입 검사, 폐에다 바늘을 찌른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 안전하게 전신 마취를 하고 그거를 떼어내는 게 좋죠. 최근에는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하는 방법으로 배치라는 방법이 있어요. 네. 뭐냐면 우리가 복강경 하듯이 이 가슴에다가 구멍을 내고 카메라가 달린 관을 넣어서 직접 확인하면서 조직을 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복강경 수술하는 것처럼 네. 합병도 줄이고 회복하는 속도도 훨씬 빨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 주신 분의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권유받으셨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는 없는 걸 보니까 악성은 아닐 걸로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봐도 악성일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검진 결과로 폐에 결절이 있었고 네. 그중에 석회가 끼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걸 보면은 과거에 감염, 즉 결핵과 같은 감염 이후에 발생한 석회화 증상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하지만 이 지금 피가 나왔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암과 같은 종양이 아니겠지만 혹시 다른 감염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복 결핵이어서 남에게 전이되거나 옮길 가능성은 적지만 내 몸에서 활동성 결핵이 발생할 수 있는지는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악성 결절일 가능성은 낮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폐에 석회가 끼었다 이런 이야기도 들으셨고 피 섞인 가래가 나오다 보니까 계속 조금 걱정이 되실 거는 같아요.
그럼요. 사실 이 객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0%가 기관지 동맥이라는 곳에서 나오거든요. 그냥 기침을 많이 하는 분들 네. 과거에 결핵을 앓았거나 기관지 확장증이 있었거나 또는 백일을 앓았던 분들은 거기가 예민해져가지고 피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결핵을 앓으셨는지 그걸 확인한다면 훨씬 더 이거에 대한 걱정보다는 치료에 더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3859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네요. 진려가 고등학생인데 발바닥에 사마귀가 많이 났습니다. 계속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구두를 신지 않고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데도 왜 그럴까요? 음식하고 혹시 관계가 있나요? 하셨는데 발바닥에도 티눈이 아닌 사마귀가 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사마귀와 티눈, 네.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혼돈을 일으킨데요.
예.
사마귀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우리가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랑
네.
똑같습니다. 즉, 이게 감염이 되면 우리가 하얀색 양배추처럼 생긴 콜리플라워라고 있어요.
예.
이렇게. 그 표면 보면 전 좀 너무 징그러워요. 막 울퉁불퉁 튀어나와서.
맞아요.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바로 티눈입니다. 티눈은 손, 발뿐만 아니라 신체 어디든 생길 수 있어요, 사마귀는.
네.
티눈이 뭐냐면, 제가 이제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데,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손가락의 손바닥 쪽은 굳은 살이 박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지속적으로 네. 압력을 받다 보면 피부가 두꺼워지거든요.
예.
티눈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는 부위에 피부 조직과 피부 아래 조직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두를 신지 않고 운동화를 신어도 걷는 방향이 다르거나 골반이 틀어져서 지속적으로 한쪽만 신으면 새끼 발가락이나 엄지 발가락에 티눈이 여러 개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많이 났다고 그러시거든요.
네.
티눈이 다발적으로 많이 나는 경우는 좀 드물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 주신 분은 사마귀, 즉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바이러스 감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발바닥에 난 게 티눈인지 사마귀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사실은 병원에 가서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구분은 어떻게 하냐면
예.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튀어나온 부분을 살짝 깎아봅니다. 사마귀 같은 경우는
네.
사마귀 같은 경우는 깎으면 거기 출혈이 관찰이 됩니다.
네.
근데 티눈 같은 경우는 그게 굳은 살이 두꺼워져서 올라오는 거라서
예.
작은 피가 나타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마귀는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개가 모여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티눈 같은 경우는 마찰이나 압력으로 생기기 때문에 많아야 두세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우선은 그러면 병원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고 치료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요. 치료를 이미 진단도 잘 돼 있어서 치료 방법 할 텐데 혹시 사마귀라고 하면 정확하게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걸 치료를 하고요.
네.
티눈이라고 하면 신발을 바꾸거나 걷는 걸음걸이 교정만 받으셔도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들 같이 살펴봤고요. 끝으로 닥터 유의 퀴즈 내주실까요?
사실 저는 이 잠복결핵과 폐에 있는 이 덩어리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환자분도 교육하고 의사 선생님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폐에 있는 덩어리가 있는 분들의 35%는
네.
폐암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연히 엑스레이를 촬영해서 발견되는 이 세 글자로 된 덩어리를 뭐라고 부르나요?
네, 오늘 정답 세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보내주실 곳은 휴대폰 문자번호 샵 8001번이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오늘도 라디오 주치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휴대폰 뒷자리 0365번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는 아침잠이 많아서 일어나기가 참 힘들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인지 아니면 건강한 아침 이진 씨에게 중독이 돼서인지 5시만 되면 자동으로 눈이 번쩍 뜨여집니다. 교수님과 박사님들의 건강한 상식 늘 감사하게 잘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인순이의 선물 신청해 주셨네요. 그러게요. 아무래도 뭐 아침잠이 조금 없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0365번 쓰시는 분은 건강한 아침의 매력에 푹 빠지셔서 아침에 눈이 저절로 뜨이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곡 바로 전해드릴게요. 인순이의 노래입니다. 선물.
걸음을 멈추고 자꾸 뒤를 돌아봐 무언가 두고 온 듯 그렇게 한참은 그곳의 웃음과 행복이라는 게
9988 건강 길라잡이 매일매일 인체 각 부분별 건강정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에는 눈 건강 그리고 안과 관련 질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톨릭의대 안과 전문의 주청기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갑상선 호르몬 이상이 있으면 우리 몸에 다양한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 갑상선 기능 이상이 눈 건강에도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갑상선 질환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안 질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이 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크다고 하는데요. 뭐 갑상선 안병증 혹은 갑상선 안증 뭐 이렇게 부르는 것까지 통용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 갑상선 기능이 이제 항진이 있게 되면 안구가 돌출되고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네.
또 눈꺼풀이 비정상적으로 접히면서 마치 놀란 눈처럼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돌출된 눈 모양으로 인해서 노출성 각막염이라든가 안압 상승, 복시까지 올 수가 있겠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이상이 생기면 항진증도 있고 또 저하증도 있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때도 눈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나요?
사실 갑상선 기능 저하는 눈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줍니다. 몸에는 굉장히 중요한 병인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눈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런 눈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 거죠?
예,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의 약 20%에서 눈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예.
또 이런 것은 이제 갑상선 기능이 잘 치료됐다 하더라도 이제 눈에만 갑상선 안병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눈에 먼저 증상이 나타나고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갑상선 기능이 변화가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사실 안구가 돌출되거나 하면 뭐 보기에 안 좋은 문제도 있겠지만 그 외에 또 다른 문제들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눈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뼈가 있습니다, 바깥에.
네.
그래서 우리가 안와라 그러는데요. 이제 눈을 둘러싸고 한 뼈 공간을 얘기합니다. 이 공간에는 혈관도 있고 신경도 있고 근육도 있고 여러 가지 결체 조직, 지방 이런 것 많은 조직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게 되면 이런 주변 조직이 늘어나면서 공간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안구가 바깥으로 돌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과정 중에서 시신경이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시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눈의 근육의 움직임이 생겨서 이제 제한이 있어서 복시라든가 사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 밖에 혹시 다른 증상들이 생기기도 하나요?
이렇게 이제 노출이 되게 되면 노출성 각막염도 생길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복시, 사시, 뭐 시신경병증 다양한 질환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걸 모르고 계시다가 여러 증상이 나타나면서 내원을 하셨다가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구 돌출 때문에 단순히 좀 이상하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해서 찾아왔다가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네. 어떤 경우에는 이제 갑상선 기능이 다 낫는 줄 알고 있는데 눈이 계속 돌출해서 이제 네. 갑상선 암병증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갑상선 암병증이 생기면 시력에도 영향을 주나요?
예,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출이 각막이 노출성 각막염이 생기게 되면 그 자체도 시력도 많이 떨어질 수가 있겠고 제일 무서운 것은 이런 압력이 높아져 가지고 시신경이 눌리는 경우에는 이제 압박성 시신경 병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갑상선 기능 이상으로 생기는 눈의 문제라고 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완치가 되면 눈 문제도 자연히 해결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의 수치랑 눈의 문제는 별개로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한번 있게 되면 이것은 갑상선 기능증이 정상치로 돌아왔다 하더라도 항상 눈에 대한 조사는 해야 되고 검사는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갑상선 암병증 어떤 식으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일단 이제 급성기에 발견되는 경우는 이제 증세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전신적인 스테로이드 주사라든가 아니면 스테로이드 복용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안구 돌출이 심하거나 복시 이런 미용상의 문제가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우리 그 뼈 안에 있는 압력을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안화 감압술이라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초기에 치료가 잘 돼서 별 문제 없이 낫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근데 보통 이제 증세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이런 것들이 완치가 굉장히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해서 빨리 조절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화 감압술이라는 거는 정확히 어떤 수술이죠?
사실은 이제 안화라고 하는 눈을 둘러싸고 뼈에 굉장히 딱딱한 제한된 공간이죠. 여기에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공간을 넓혀주기 위해서 눈 안쪽에 있는 뼈를 부분적으로 제거를 해서 좀 이렇게 느슨하게 해주는 수술입니다.
그러면 수술의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또 수술 후에 부작용이나 합병증 부분은 어떤지 궁금해요.
예, 보통 이제 수술이 잘 됐다고 하면은 이제 돌출돼 있는 안과 약간 뒤로 들어가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
예.
그렇게 되면 올라갔던 안압이 좀 떨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수술은 굉장히 큰 수술이고 출혈도 많기 때문에 보통 전신 마취를 필요로 하고
예.
뼈를 조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눈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예,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 경우에 더 주의가 필요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눈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를 필요하겠고 또 이 시기에 따라서 빨리 치료하게 되면 그만큼 합병증을 줄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잘 치료한다 하더라도 즉 수치가 정상 범위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눈의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니고
네.
눈 치료는 계속 조사는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군요. 갑상선 질환으로 생길 수 있는 암병증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의 질문 한 가지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6877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네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희 집에 39살 새아이 엄마가요. 홍채 염증이 심해서 병원을 다니고 통증이 심하고 안압이 심하게 올라가서 입원도 하고 스테로이드 약 처방 때문에 얼굴도 퉁퉁 부어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변해서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병원을 다녀도 잠시 이동하면 효과가 있고 차도가 없어서 한의원에서 침도 맞아보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홍채 염증이 심하신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문제인가요?
네, 홍채라고 하는 것은 눈 조리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뭐 갈색 눈동자다, 뭐 파란색 눈동자, 이게 다
예.
눈 조리개 색깔인데 이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얘기하고 이 홍채라고 하는 것은 포도막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염증 생기는 것입니다.
이 홍추의 염증은 왜 생기는 건가요?
네,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뭐 자가 면역 질환도 있을 수 있고 바이러스 감염도 있을 수 있고 또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는 뭐 류마티성 이런 관절염이나 같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에 통증이 심하고 또 안압이 높아져서 입원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원래 홍추의 염증이 생기면 이렇게 증상이 심각한 건가요?
홍추의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 염증 세포들이 이 방수 빠져나가는 길을 막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압이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겠고 예. 또 홍추염 그 자체도 뭐 통증이라든가 충혈 같은 걸 유발할 수 있지만 2차적으로 안압 상승이 또 큰 통증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그러면 치료는 보통 어떤 식으로 하나요?
보통은 이제 이 염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복용약이라든가 안약을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통해가지고 우리 눈 내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방법을 쓰게 되겠고 만약에 이런 것들로 잘 조절되지 않는다면 면역 억제제 같은 이런 강력한 약도 쓰게 됩니다.
지금 질문 주신 분의 부인은 스테로이드 약 부작용 때문에 얼굴이 많이 붓는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항염증제는 굉장히 효과가 좋지만 또 우리 몸속에 있는 부신피질 호르몬이랑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복용하거나 넣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문페이스라 그래야죠. 얼굴이 달덩이처럼 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됩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경우에는 한 번에 갑자기 끊으면 안 됩니다. 서서히 약 용량을 줄여가면서 예. 서서히 줄여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혹시 뭐 재발이나 합병증 위험은 없을까요? 시력에 영향을 준다든지 하는 부분도요.
그럼 만약에 이 원인 자체가 뭐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가 배세병이라든가 이런 환자들에게서는 포도막염이 잘 재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한 번씩 재발할 때마다 눈에 백내장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합병증도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시력 저하는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우선 질문 주신 분의 그 아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래도 병원에 다니시면서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죠?
예, 염증이 심한 정도에 따라서 염증을 다스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고 부신피질 호르몬인 스테로이드가 굉장히 중요한 약이긴 하지만
네.
이것을 줄여나갈 때는 굉장히 서서히 줄여나가서 합병증이 없게 돼야 되고 나중에 이것이 또 재발된 한다면 초기에 봐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 청취자분의 질문 내용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가톨릭의대 안과 전문의 주청기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폰 뒷자리 5667번 쓰시는 분, 이진 씨 감사해요. 너무 더웠는데 이진 씨 배려로 생기가 살아나는 기분입니다. 청취자 한 사람 한 사람 배려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초롱초롱한 목소리로 아침부터 즐거운 하루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어려운 말도 쉽게 풀어서 방송하는 배려까지 늘 잘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천년을 빌려준다면 신청해 주셨네요. 사실 듣는 청취자분들의 이야기 하나하나를 다 듣고 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많이 전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제 마음 알아주셔서 또 제작진의 그런 노고를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곡 바로 전해드릴게요. 박진석의 노래예요. 천년을 빌려준다면. 우리가 몰랐던 약 이야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양한 건강정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가 몰랐던 약 이야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정재훈 약사와 함께합니다. 약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약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네.
약을 삼키는 올바른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
근데 이게 굉장히 기본 같은데도
네.
일단은 알약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삼키느냐에 대한 연구도 많지 않지만요. 또 알약을 제대로 삼키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왜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현장에서 갑자기 부상을 입은 그런 주인공이 물 없이 약을 이렇게 꿀떡 삼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사실 가능할까 싶긴 한데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요?
외국에는 또 젊은 층 대상으로 해가지고 영화에 자꾸 멋있게 나오니까 이게 아주 멋진 건 줄 알고 그냥 삼키는 게 아니라 멋지게 막 표정 지으면서
네, 맞아요.
이렇게 네, 그렇잖아요. 근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네.
알약을 물 없이 삼키게 되면 물이 쭉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알약을.
그렇죠.
근데 이제 물이 없으니까 알약이 내려가다가 식도의 점막에 가서 들러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식도 점막에 들러붙는 거는요. 이게 네. 되게 위험한 게 거기에 달라붙어가지고 녹으면 그 녹는 부위가
네.
약의 농도가 굉장히 진하겠죠.
아.
그러니까 거기에 구멍이 나요.
아, 그래서 식도 점막이 찢어지는 거군요.
네. 그야말로 이제 그걸 식도 점막 천공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게 실제 많이 일어나는 일인가요?
아주 자주 생기는 일은 아닌데요. 근데 이제 보통 자기 과신이 좀 심하거나 그런 경우에 생겨요. 이제 의외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누구한테 생기냐면 의사나 약사는 약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나한테는 괜찮겠지 하고 삼켰다가
네.
진짜로 이게 그 뉴스가 아니라 칼럼에 이제 적힌 적이 있는데
예.
2011년도에 영국에 굉장히 유명한 의사분이 있어요. 젊은 분인데
네.
얼굴도 아주 잘생기고 글도 잘 쓰는 분인데 이 맥스 펜버튼이라는 분이 본인 칼럼에서 자기 이제 실수를 토로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보면 어느 날 자다가 머리가 좀 아파가지고 일어난 거죠.
네.
근데 일어나가지고 머리가 아픈 건 아니고 이제 자다 일어나가지고 항생제를 아마 복용하는 걸 깜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거 먹고 자야 되겠다. 물 없이 항생제를 딱 삼켰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네.
아 진짜로 이분이 식도에 구멍이 났어요.
어머.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이야기를 그걸 이제 글로 쓰면서 나 같은 이런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네, 그렇게 경고하는 글을 썼습니다.
와, 이 항생제가 굉장히 좀 성분이 많이 강한 것들이 들어있었나 보네요. 식도에 구멍까지 난 걸 보면.
네, 이제 그분이 복용했던 약이 독시사이클린이라고
네.
뭐 우리도 흔하게 쓰는 그런 약이거든요. 치과에서도 많이 쓰고 또 피부과에서도 쓰고 하는 그런 항생제인데
네.
이 약이 그냥 위까지 쭉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녹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막에 달라붙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녹으면 부식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부식성이 있는 약이
네.
몇 가지나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한 수십 가지 되지 않을까요?
100종이 넘어요.
꽤 많네요. 네. 진짜.
그리고 굉장히 그 약들이 흔한 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뭐 철분제 여자분들. 그다음에 또 비타민 C 많이 드시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골다공증에 사용하는 골다공증 치료제. 소염진통제.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100가지가 넘는 알약이 그냥 삼켰다가 식도에 달라붙으면 구멍 납니다.
그러면 저도 사실 예전에 비타민C 약 중에 조금 큰 알약을 먹을 때 물을 꽤 많이 마셨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목에 넘어가면서 뭔가 목에 걸린 듯한 그런 이렇게 불편한 느낌이 있었는데 약을 먹을 때 물을 대체 얼마 정도나 마셔야 되는 건가요?
보통 이제 기준이 되는 거는 200ml짜리에 그러니까 종이컵으로 하면은 뭐 한 컵 반에서 두 컵.
한 컵 넘게죠?
네, 그렇죠. 네. 가득 채우면 200 되는 종이컵도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쭉 한 잔을 드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한 모금 마시고 쉬었다가 또 한 모금 마시고 이게 아니고
네.
거의 원샷에 가깝게 쭉
번에.
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 먹을 때는 뜨거운 물 안 좋다.
그렇죠.
약 먹을 때는 너무 차가운 물도 안 좋다. 미지근한 물이 좋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지근한 물은 그리고 적당히 차가운 물은 쭉 마실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제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우면은 천천히
마시죠.
마셔야 되니까 이 물의 역할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물이 약을 녹이기 위해서 드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위에 갔을 때 얘기고요. 위에 갈 때까지 전달해 주는 쭉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 200ml로 한 컵 정도는 쭉 드시는 게 좋고요.
네.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비타민 C 알약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너무 덩치가 커가지고 내가 좀 부담이 된다.
맞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비타민 C 알약은 보면 코팅이 잘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코팅 안 돼 있는 약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고
네.
약국에 물어보시는 게 좋지만 대체로 그렇게 코팅 안 돼 있는 비타민 C 알약 같은 경우에는 반으로 쪼개서
먹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세요.
네. 아, 이제부터는 그렇게 먹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알약을 삼키고 나서도 뭐 여러 가지 주의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약을 먹고 바로 누우시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자기 바로 전에 약을 먹는 것도 안 좋겠네요?
네, 그것도 좋지 않은 습관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맥스 펜버튼이라는 의사분도 사실 네? 물을 한두 모금 마시긴 마셨어요. 근데 물을 너무 적게 마신 거고요. 그다음에 마시자마자 바로 누웠거든요. 이게 이제 안 좋은 습관입니다. 네. 특히 이제 골다공증 약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0분 동안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눕지 말라고 이런 이제 권고를 듣거든요.
예.
이것도 이제 뭐냐면 드시고 나가지고 누워 있게 되면 혹시라도 안 내려가는 문제도 있지만 내려갔던 게 역류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위험을 줄여주려면 가급적이면은 최소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앉아있거나 서 계시는 게 좋고요.
네.
특별히 주의를 주는 그런 이제 골다공증 치료제 같은 알약 경우에는 한 30분 정도는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시는 게 좋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약을 삼키기 전에요.
네.
이제 뭐 위치라든지 이런 걸 바로 잡아주시는 것도 또 중요해요.
네. 그 알약 자체를 조금 드시기 힘들어하는 경우 있잖아요. 삼키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위치부터 잘 잡아야 되는데요.
네.
알약을 이제 혀에다가 어디에 올려놓느냐에 따라가지고 또 삼키는 네. 게 달라요.
그래서 뒤에 놓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 구역질이 나가지고 더 힘들고요. 혀의 이제 앞쪽 가운데 부분이 보통 넘기기 쉬운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알약을 입이 완전 메말라 있을 때 집어넣으면은 물을 마셔도 더 삼키기가 어렵거든요.
혀에 딱 붙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고.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미리 좀 입안하고 목을 물로 좀 적셔 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14년에 연말에 독일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예.
굉장히 의외로 이런 연구하는 게 쉽진 않은데 그 알약을 삼킬 때 고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네. 네, 뒤로 확 젖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쭉 넘어가라고. 네.
뒤로 확 젖히는 것도 도움이 될 때가 있는데 그거는 되게 굉장히 복잡해요. 알약을 먼저 입에다 넣어놓고
네.
그다음에 물병을 아주 그 공기가 안 들어가도록 꽉 다물고 나가지고 입을
네.
물을 쭉 빨아들이면서 고개를 뒤로 젖혀서 삼키는 방법이 있는데.
타이밍 맞추기 쉽지 않겠네.
네. 그렇게 해도 또 잘 삼켜진다는 분이 한 60%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오히려 한 거의 90% 가깝게 알약 삼키는 게 향상이 됐다고 보고가 됐던 게 뭐냐면.
네.
알약을, 먼저 입에 넣고 나서 물을 한 모금 입에 넣었고요. 물을 한 모금 입에 넣을 때는 고개를 뒤로 숙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상태에서 삼키지 마시고. 그 상태에서 고개를 살짝 앞으로 숙여가지고 알약을 삼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한 90% 정도 이 알약 삼키는 기능이 향상이 됐는데요.
네.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우리가 이제 그 밥 먹잖아요. 식탁에서.
먹죠. 네.
가족들이 식사할 때 가만히 보면 밥 먹다가 밥이 잘 안 넘어간다고 고개 뒤로 젖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아무도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삼키는 건 사실은 고개를 뒤로 젖히는 건 이건 물을 입에 집어넣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네. 동작이고 뭔가를 삼킬 때는 고개를 살짝 앞으로 숙이는 게 더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알약 삼키는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병원 가서 상담해 보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삼키는 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예.
그런 경우가 아니고 내가 삼키긴 삼키겠는데 좀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은 알약을 삼킬 때 한번 집에서 고개를 뒤로 젖히지 마시고 물을 입에 넣고 나가지고 살짝 앞으로 해서 삼켜보시면 그게 자연스럽게 잘 넘어가는 자세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가서 비타민C 먹을 때 꼭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약을 복용할 때 평소보다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을 조금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떤가요?
네, 이제 이건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요. 약을 복용을 했는데 그 약이 이제 빠져나가는 과정이 소변에 녹여가지고 빠져나가는 알약이 있어요. 이제 그런 약들 중에 이제 어떤 약은 약 성분이 소변에 농축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요로에서 결석 예.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결정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면 어떤 뜻이냐면 물을 하루에 한 6잔에서 8잔 정도를 마시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렇다고 한 번에 드시는 게 아니고
네.
약 드실 때 한 잔 드시고 그다음에 생각날 때마다 한 한두 시간 또는 두세 시간에 한 잔씩 해서 하루에 8잔 정도를 드시면 좋습니다.
네. 근데 간혹 아니 내가 약을 먹었는데 물을 너무 자주 마시면 이게 다 약 성분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이 더 빨리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네. 약이 단지 소변에 더 희석이 돼가지고 소변량이 늘어나는 거지 약이 네. 더 빨리 빠져나가지는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약을 삼키는 올바른 방법에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 운동본부 정재훈 약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닥터유의 퀴즈 정답은 폐결절입니다. 저희 방송에 참여하는 청취자분들께 친환경 쌀과 잡곡 세트 그리고 친환경 어싱 전문기업 쉴드그린에서 어싱 테라피 네모 패드를 드립니다. 오늘 끝곡 7783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 이낭영의 해조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건강한 아침 이진이었습니다. Yeah.